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현재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은 구브로섬. 그 다음이 이제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지금 이곳이 세 번째 장소입니다.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 번에 걸친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역은 1절, 두 번째 사역은 2절부터 4절,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요. 세 번째 사역은 내일 살펴볼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짧지만 세 개의 사역 내용이 나오고요. 각각의 사역은 다시 세 개의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세 번째로는 결과가 어떠했는지. 짧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이 각각의 사역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앞서 나왔던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처음 출발할 때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여기로 오게 되었는데, 오게 된 과정이나 이유가 별로 좋지는 못했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사역을 시작할 때는 참 박해를 받아 쫓겨나는,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온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절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면 사역을 감당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 이렇게 명확하게 지칭을 했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바울만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나바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두 명의 사도 이렇게 지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 사도였느냐?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사도로 지칭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사도로 지칭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열두 사도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이 과연 동등한 입장이었는가, 동등한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면 유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싶으면서 동시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비시디 안디옥에서 처음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었죠. 근데 반응들이 유대인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온 곳이 이곳 이고니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 앞부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처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 사역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고 또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유대인 중심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닌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이방인들이 회심했으니까 지금도 회당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믿음 갖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교를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장소는 회당에 들어왔지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회당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지난번에 비시디 안디옥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행하거나 뭐 성령 충만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설교 내용 상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결국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1절 끝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럼 회당 안에서 이미 유대인들도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주 귀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고네에 올 때부터 마음 먹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상황,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세 번째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볼게요. 2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냐면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만 이제 기록했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문제는 유대인들이 일으킵니다. 이방인들이 뭐 나섰다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역을 지금 감당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뭔가를 막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질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이름을 향해서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 첫 번째 박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미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돌을 던지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거죠. 악한 감정을. 이런 좋지 못한 양상은 앞부분 BCD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경건한 귀부인들,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시내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은 막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미워하게끔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상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동서공을 막론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축출할 때는 항상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찬가지여서 한국교회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교회와 성도가 뭘 잘못했을 때 아 그건 잘못입니다. 당신들 왜 그렇게 잘못합니까? 그렇게 책망을 듣는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부 언론이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교회가 뭘 잘못하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런다라는 식으로 자꾸 악한 감정, 악감을 갖게끔 이렇게 선동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있을 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다닐 때에도 선동질에 의해서 악감을 이렇게 받게 되는 악한 감정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바울 일행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이죠. 3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두 명의 사도라고 언급을 했어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했다. 사도는 무엇을 했냐면 오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었다고 하는 말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곧장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역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남아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럼 뭘 했느냐?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힘을 줘서 기록한 성경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했는데 그러면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는가? 신실한 유대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직 악감정을 품지 않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라 어쩌면 뭐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바울 일행은 사람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했다. 자신들이 감당하던 사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감당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사역의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1절, 2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긴 했겠지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힘입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3절에 보면 중간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바울 일행이 사역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의 이 말 또 이 바나바가 선포하는 내용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을 해주셨다. 이게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입니다. 결국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났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4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두 파로 나뉘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힘입고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한편으로는 그나마 좀 안도가 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불편한 아쉬움이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서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아무리 이방 유대인들이 회방을 해도 핍박을 해도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믿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결과는 그게 아니고 바울 일행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양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도 퍼센트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어쩌면 바울 일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와 또 바울 일행을 미워하는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더 나쁜 모습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바울 일행을 따르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특별히 사역자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또 인간 사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좋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모든 핍박과 박해가 다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혹은 여전히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거나 또 용기를 잃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했던 사역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 특별히 두 번째 사역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쪼록 바울 일행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고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모쪼록 맡은 바 소명 직분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힘입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귀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악감정을 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 일행이 맡은 바 직분을 꿋꿋이 잘 감당하던 모습들 또는 주님을 의지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놓일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